아,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 봅시다. 지향은 중심을 잡아줍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저는 내가 어떤 아버지여야 된다는 지향이 굉장히 선명한 편입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 아버지이고 싶다. 그래서 그 지향이 선명하면요. 때로 피곤할 때가 있고 때로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 좀 내가 섭섭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모습으로 아이에게 반응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지향을 잊고 있으면요. 조금 섭섭하다고 해서 나도 되게 아이에게 서운한 티를 내던가 피곤하면 피곤한 티를 내던가 짜증나면 짜증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지향하고 있는가가 지금 나의 중심을 좀 잡아줍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 싶다, 무엇을 얻고 싶다, 무엇을 배우고 싶다가 선명하면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넘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걸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지점이 되면 작은 것에 화도 나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은 직장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뭐 오늘은 관계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오늘은 신앙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주일을 예배 오셨고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있고 개인적인 기도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바라보셔서 지금 이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지향이 내적 평화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내면의 평화를 획득할 것이다 라는 지향을 바라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평화가 사라지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것이고 마음이 좀 편하면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이 좀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들은 환경의 개선을 지향점으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꼭 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 신앙이 라는 지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뭐 거기서 자족하게 될 것이고 내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향점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중심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성숙이 지향이신 분들도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성숙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으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셋 다 신앙적인 지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 다 신앙적인 지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성경적 용어,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더 독특한 용어가 되어 있는 성경적 용어에서 아브라함의 패턴에서는 신앙의 지향을 어디로 두냐 하면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했었죠. 경외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 신앙이 지향하는 바라고 얘기해요.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갖고 해봅시다. 단어가 좀 우리한테 낯설지만 느낌을 좀 바꿔볼까요? 경외감 느껴보신 적 있어요? 경외감. 경외감이란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외감이란 감정. 예전에 중앙아시아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 거기는 밤이 정말 칠흑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칠흑 같은 밤에서 거긴 또 평야지대니까 하늘 가득한 하늘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하늘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는데 별들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딱 하늘을 보면서 처음 자연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우주 속에 서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구에 천정이 있어서 바깥이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에서 우주가 보이는 거잖아요. 정말 수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보이니까 아, 내가 우주 속에 서 있는 거고 여기가 정말 무한한 공간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감정이 느껴요? 위대한 자연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광대함을 볼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쵸? 그럼 뭐 조금 이쁜 걸 봤을 때 강아지를 보면서 아, 이쁘다라는 거랑 되게 다른 감정이에요. 경외감을 느껴요. 그 경외감 앞에서 내가 굉장히 그 자연 경외감을 주는 자연 앞에서 내가 굉장히 작은 존재라는 게 느껴지죠. 그럼 그게 열등감이나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 같은데 느낌은 더 작은 존재라는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그런 게 경외감이에요. 경외감은 자연에서도 느껴볼 수 있지만 또 사람에게도 느끼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뭐 테레사를 우리가 직접 볼 일은 없지만 만델라를 직접 볼 일은 없지만 이 사람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정말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어떤 이런 삶을 이렇게 느꼈을 때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 이 경외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되게 내 딴에는 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라는 감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열정도 좀 더 포함되어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세상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만나면서 내가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런 걸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외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경외감을 느낄 때 우리는 껍질을 깨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경외감은 그러니까 내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과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내 한계 이상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느끼지 못하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지점 이상을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경외감인데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느꼈던 것 이상을 봤을 때 이제까지의 자기 세계가 깨져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감이 사람을 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본 다음에는 내가 작은 존재라는 걸 느끼고 그런 사람을 본 다음에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결단들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감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외의 경험을 우리는 되게 잘 못해요. 현대사회에선. 주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사람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약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쟤는 왜 저래? 약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회를 보면서도 여긴 왜 이래?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못한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내 생각만 못한 걸 많이 보다 보면 사람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자만심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잘난 것 같고 나는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경외감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 공허함이 있고요 경외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가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속이 꽉 차 있어요.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경외감이 뭔지는 알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는 지점.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는 지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선하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이렇게 해요? 이건 저렇게 해요? 내 패러다임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다가 아 하나님이 진짜 높구나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진리구나 라는 게 진짜 딱 느껴졌을 때 내가 깊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에 그의 판단 측량치 못할 것이며 저걸 내가 이렇게 다 헤아려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구나 라고 딱 느껴지는 지점 이게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경외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에서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고 여기까지 오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거구나 라고 그의 삶, 그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가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뭐예요? 경외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깊이 알지는 못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알면 우리가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것들을 느끼고요. 그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결단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경외. 그럼 경외가 어떻게 적용되죠? 이미 말했지만 좀 이렇게 단락화해 봅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죠? 함께 배우고자 해요. 뭔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른 일이 벌어져도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생각이랑 틀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배우는 자세가 생겨요. 배운다고 하는 게 설명해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고 내가 아래예요. 내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해주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더 겸손한 태도로, 겸허한 태도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경외를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경외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굉장히 깊이 동감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내 생각이 많았고 내 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꼈더니 나도 되게 그러고 싶다라는 내 마음 자체가 되게 동감되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외를 깨달은 사람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어렵고 내 이해관계와 충돌하고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뭔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이게 경외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변질됐나? 하나님이 이상해졌잖아요.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던 분이? 괜찮아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세상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마지막 일이 이 일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말도 안 돼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 아이를 내가 죽여요? 얼마나 아끼는 아이인데? 내 이해관계에 맞습니까? 안 맞죠? 내 평생 소명이 뭐였어요? 이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요? 내 이해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나한테 해로운 일, 그리고 그 3일간의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고 하기 싫고 나한테 해로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 힘든 과정을 하는 아브라함은 이게 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것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경외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넌 인간이니까 가서 아들 죽이라면 죽이고 폭탄 터뜨리면 터뜨리고 가서 절에 가서 뭐 무너져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거 다 하는 거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경외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외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아는 게 담겨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고 표현해요. 왜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죽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삭이 여기서 죽어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아브라함은 간단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사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버렸어요. 그냥. 모순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변화시키는데 중간에 이삭을 죽이시래. 그럼 죽었다 다시 살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 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바탕 위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여기서 경외라는 순종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외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외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경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어렵고에 상관없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게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의 지점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경외의 지점까지 가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흔들려요. 여기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 가는데 지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되면 회복된 것 같은 일이 그 인생에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약간 구름 잡는 얘기인데 돌아와 봅시다. 그럼 두 번째 톤, 경외가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그럼 그 반대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요, 우리는요 경외를 되게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개념을요 우리는 많이 교회에서도 통용하지 않아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외해라는 말에 뭐가 담겨 있어?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돼라는 말이 담겨 있잖아요. 네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돼라는 말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돼? 그건 되게 맹신적이잖아요. 비상식적인 종교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상식을 갖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행동인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다라는 이 맹신적 태도가 뭘 만들어요? 이 맹신적 태도가 테러를 만들고 무례함을 만들고 공격적인 것들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하는 건 나쁜 거야. 이해하고 해야 돼 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이해하고 해야 돼. 두 번째, 원하지 않고 하는 건 억압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강해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하라고 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놀지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얼마 전에 성유리가 TV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던데 왜 나는 해외 나가서 그렇게 교회만 찾아다녔을까, 그때 놀 걸 후회했다. 그건 후회에 빠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밖에 나가서 노는 건데 교회만 가라, 교회 사람들이랑만 어울려라, 술 담배 하지 마라, 돈은 교회다 내고 봉사도 교회에서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결국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간다, 억압적인 신앙이다 라는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맹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억압에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생기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억압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있습니다. 아,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결국 이상한 걸 시켰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봐도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되게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저렇게 하는 걸 봤더니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되게 원하지 않아도 시키는 걸 그냥 했더니 억압적인 삶을 살게 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돈도 시간도 다 교회에 빼앗기고 그렇다고 인격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삶이 갱신된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거라고는 돈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는 되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약간의 명예, 뭐 권사님 집사님 해주고 우리 인지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명예,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긴장감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도록 저를 의심하십시오. 저를 의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김부 목사 돈 내라고 하고 혹시 않나. 교회 봉사를 시키는데 이놈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삐까뻑쩍한 본당과 그 본당 때문에 많아진 사람들과 그것 때문에 명성이 생긴 우리 담임 목사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하는 지점에 가지 않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의심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믿어줘도 돼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새롭게 결단하지 마시고 이미 많이 관리하잖아. 뭐 어떻게 얼마 더 관리하려고? 어? 뭐 CCTV 달래 여기에? 포인트. 그건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논리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이 논리엔 하나님이 나를 착취할까봐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맹신을 피해야 되죠. 억압을 피해야 돼요. 자주 교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직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경계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돈 털어갈까 봐, 하나님이 내 인생 뺏어갈까 봐, 하나님이 엉뚱한 데 나를 갖다 놓을까 봐 내가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걸 잘 판단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잘 의심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가야겠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이 그 사람에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 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경외를 배제한 신앙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를 배제한 신앙. 이건 아까 얘기했던 하늘 얘기랑 비슷하게 얘기해 봅시다. 하늘이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장엄한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엄한 하늘 아래 서서 내가 우주 속에 서 있다는 걸 느끼는 것과 그냥 내 공부방 창문에 저녁 때 창문 열어놨더니 거기에 건물 뒤편으로 그냥 밤하늘이 조금 보이는 것과 둘 다 하늘을 본 것이죠. 하지만 둘 다 하늘을 본 것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람은 아직 하늘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하늘을 봤다고 생각해요. 이걸 액자형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접근할 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외를 배제한 신앙을 만들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체 벽 톤에 잘 맞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벽에 한 규퉁이의 하나님의 액자가 달려있어서 그 톤이 내 벽과 내가 생각해낸 내 인생의 벽과 잘 어울려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경외가 배제된 신앙.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를 길러요. 이 아이에게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느껴지는 보람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산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원래 산 같은 데 가면 정말 꾸역꾸역 어렵게 올라가지만 정상에 딱 섰을 때 내가 약간 해냈다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바람을 쫙 맞으면서 내가 이뤘구나 라는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느껴보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나를 경외는커녕 신뢰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할지도 몰라. 아버지는 나를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항상 내가 다시 생각해봐야 돼. 산을 올라가야 돼요. 산이요? 내려올 거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죠? 정상이 아름답다고요? 저는 그것보다 높은 산의 정상을 이미 TV에서 다 봤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야, 가면 또 만족감이 있을 거야. 아니, 뭔가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을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어. 아버지, 전 그건 앵그리버드에서 이미 배웠어요. 제가 끝까지 깨고 난 다음에 다 배웠어. 보람과 만족. 굳이 거기 안 가도 돼. 내가 다 생각해요. 내가 다 판단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알아. 라고 하면 이야기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안 하죠. 야, 못 보던 수학 문제나 못 하던 업무들을 네가 해결했을 때 어떤 희열이 있어. 야, 희열을 내가 꼭 수학 문제에서 느껴야 하나요? 내가 왜 업무로 희열을 느껴요? 전 그런 건 안 하려고요. 저 희열 많이 느껴요. 어? 내가 놀러 가서도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희열을 느끼고 많이 느껴요. 막. 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전화번호를 줬을 때 그 희열, 아버지 모르시죠? 약간 이렇게 느껴요. 난 그런 희열은 안 느낄래요. 딱 해버려.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후임이 들어왔어요. 일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나한테 일을 던지려고 하는 걸 거야 라는 의심어린 눈초로 나를 바라봐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날 욕한다고 생각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자기 한계를 이미 박싱화 시키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이해되는 것만 들을게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이해폭을 넓히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 이상에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자기가 바운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경외를 배제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기란 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같은 단어가 다르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맨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럼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의 진리를 아신 하나님 저한테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가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면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내가 그 진리를 소화해낼 테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PT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해야 돼요. 내가 클라이언트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진짜 될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맞아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맞는 소리도 하고 틀린 소리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좋음의 경외는 하나님의 이 세상과 나를 사는 그 사랑에 맞닥뜨리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느끼는 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액자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세요? 그래? 나는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더라. 그럼 하나님 내 말 잘 들어주겠네요. 나는 내가 날 잘 도와주던 사람이 좋더라. 그럼 하나님 날 잘 도와주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그럼 좋은 분이 아니네. 왜 좋은 분이라고 자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액자형 신앙은 아까 얘기했던 그 순종의 결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물지도구나. 인도하시는 대로만 하면 잘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내가 인도하신 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한 인도하신다며 이것도 안 가르쳐줘. 오른쪽 왼쪽도. 이 회사냐 저 회사냐 이 남자냐 저 남자도 안 가르쳐주시는데 뭘 인도하신다는 거. 한켠 나 인도 안 하시던데. 혹은 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인 것 같아. 이 일인 것 같아. 적인 것 같아. 해봤어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인도가 뭐 이렇지? 내가 경외를 배제한 신앙 속에 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게 내 나름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내 안에 젖어들 수가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경외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외를 배울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화된 방향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경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최소한 내 액자를 깨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합시다. 경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경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내면에서 경외의 영역들을 넓혀갈지를 얘기하고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내면에서 경외를 넓혀갈까요? 어떻게 하면 내 내면에서 경외가 사라질까요? 두 번째부터 해봅시다. 내 내면에서 경외가 사라지게 되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환경이 주는 내 생각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보죠. 오늘 아브라함 전체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는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가뭄을 만나게 되죠. 강의 들으신 분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가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한테 가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한테 가뭄은요, 그냥 불편함의 의미예요. 수돗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급수차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수를 마트에 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의 사람한테 가뭄은요, 불편함의 의미만 있습니다. 농경사회에 사는 사람에게 가뭄은요, 뭐예요? 진짜 커다란 고단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초근 목피하면서 버텨야 돼요. 어떤, 뭐, 언제까지? 내년까지 버텨야 돼요.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올해는 흉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되지 않은 곡물을 가지고요, 내가 초근 목피하면서 내년 봄까지 견뎌야 돼요. 내년 여름까지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엔 비가 오면 내년엔 풍년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고단함의 의미가 있어요. 목축사회에서의 가뭄은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되면요, 풀이 가장 먼저 말라요. 나무가 마르고 꽃이 나무가 마르고 다른 곡식이 마르기 전에 풀이 가장 먼저 마릅니다. 풀이 말라버려요. 그럼 누가 먹을 수 없어요? 양이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양을 천 마리를 갖고 있건 만 마리를 갖고 있던 다 소용없어요. 그 천 마리, 만 마리가 뭐 열 마리씩 천천히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천 마리, 만 마리 양이요, 동시에 죽어요. 한 달만 가뭄이 들어서 한 달만 가뭄이 물이 쫙 말라버려서 풀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면요, 한 달 굶은 그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럼 농경사회는 버티면 다시 농사지면 되죠. 목축사회는 버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뭄을 만났다. 그가 지금 느끼는 것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뭄 얘기할 때 가뭄 뭐 비가 안 오는 거 좀 불편한 거 우린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껴요. 이건요, 우리가 했던 직장에서 잘리는 거고요, 우리가 세웠던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열심히 투자했던 그 무엇인가가 아예 통째로 뿌리째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갈 땐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사소하나마 기대감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뭐든 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아 그걸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보다 아, 내가 했으면 80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120 정도가 됐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 이 정도가 우리한테는 중간이고 원래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내가 한 50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400, 500 정도 만들어줘야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해주셨지 조금 잘 되는 건 우리는 신경도 안 쓴다고 사실. 우리는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접근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대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기대예요. 기대를 오래 갖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되죠. 그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틀린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해요. 기대가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할 때 기대를 갖고 접근하다 그걸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결혼할 때 다 기대가 있잖아. 이 사람을 만나면 이만큼 행복하겠지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를 기대로만 갖고 있어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언제에서 뭐가 돼요? 그게 기준이 되죠. 난 결혼해서 이만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 봤더니 그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웰컴 투 더 정글이죠. 그렇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꿔보지 못했던. 그렇죠? 기대와 기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가서 가뭄 만든다고 한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가난이, 가뭄이 안 될 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슬슬 풀릴 거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기준으로 삼고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그게 안 되니까 화를 내고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이 과정을 겪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냐면요. 이렇게까지 딱 가면 우리는 경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안 생겨요. 내가 환경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경외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께 배우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배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비가 와야 돼요. 그걸 누가 몰라? 그건 다 아는 거야. 이걸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이리로 와보세요. 앉아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야. 내가 가라는 대로 갔죠? 왔죠? 가뭄이 들었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야? 다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마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미 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무엇을 알고 있어요? 환경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환경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경외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가 진짜 경외의 사람이어서 이가 환경 때문에 열받고 답답하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찼지만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었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겠어요? 머무르라고 하셨겠죠. 그 다음에 그러시거든요. 머무르라고 하셨겠죠. 머물러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겠죠. 이 땅에서 네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라고 하셨겠죠. 네가 만약에 여기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다가 양떼 정도가 아니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분노하고 거기서 자기 생각에 가득해서 자기 대안대로 행동했다가 양떼가 다 죽은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내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렇죠. 더 큰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게 아브라함의 정경.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우리의 경외를 빼앗아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 주는 생각에 가득해지는 게 우리의 경외를 빼앗아요. 두 번째는 하갈 자매입니다. 또 무엇이 우리의 경외를 빼앗습니까? 우리가 원함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경외를 빼앗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고 싶었어요? 빨리 아들 얻고 싶었죠. 근데 사라를 보니까 답이 나와 안 나와? 답이 안 나오죠. 지금 몇 년째예요. 근데 내가 사라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아니에요. 난 족장이에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대안이 없지만 그땐 대안이 있잖아요. 심지어 누가 먼저 얘기해줬어? 땡큐하게. 사라가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종을 데려다가 그와 동침하고 임신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 아이를 진짜 얻긴 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약속의 아이예요? 아니죠. 이 사건을 보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가족에 분란이 생기죠. 사라가 이 처음에는 하갈이 임신하더니 사라를 무시하고 사라가 열받아서 이 여자를 확대하고 이 여자가 도망가고 아브라함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었는데 그냥 되게 삼류 가정처럼 딱 전락해요. 그렇죠? 그렇죠? 가정에 분란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얻겠다고 여종 마음대로 그 여종이 하갈 의견이 있었어요? 여종 데리고 자고 아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부인이나 되는 줄 알고 좀 자기 부인 되는 줄 알고 까불었더니 갑자기 아니야 넌 종이야 주제 모르게 하고 학대를 시작하는데 임신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얘를 괴롭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도망가는데도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도망가는데 아브라함이 개입했어요? 도망가면 도망가나 보다 했죠. 그렇죠? 사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이 남자 좋은 남자예요? 나쁜 남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되죠. 자기 원함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환경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많다고 얘기해요. 원함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요. 문제가 많은데 계속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약속한 걸 자기가 이루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문제가 많은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점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저기선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기선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져요.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얻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방향성만 정해주셨으니까 과정은 제가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저 족장이 얼마든지 제가 할게요.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사라져요? 경외가 사라집니다. 보세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외에서 멀어지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내면에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내면 흘러다니는 게 내가 내 상황 때문에 생겨난 생각, 그게 하나님의 원망이든 다 포함해서 걱정이든 계획에 다 포함해서 내 상황 때문에 생겨난 생각, 그리고 내 원함 때문에 세워놓은 계획,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요, 거기에선 내가 하나님께 배우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여지가 생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대부분의 것들이 결정된 다음에 액자처럼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지 왜 이걸 안 해주시고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내가 배역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경외가 배제될 때 내가 그 두 가지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그냥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걸 계획하고 살아가고 그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세상을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이 두 가지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99%가 되면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내면에 하나님의 경외가 사라지느냐 하면 시끄러운 내면에 하나님의 경외가 사라지는 거예요. 복잡한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집니다. 내 내면이 너무 시끄러워지고 내 내면이 너무 복잡해지면 상황해 주는 생각과 원함해 주는 계획으로 내 내면이 복잡해져 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중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안의 경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내 안의 경외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 그래요 그래 십일조도 내야 되고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경외까지 해야 되는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경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아놨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하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감동하십시오 하면 그래 감동해야 돼요. 감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동 어떻게 해야 돼? 뭐 웃어야 되나? 울어야 돼? 언제 울어? 가르쳐줘 울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동은 반응이에요. 그렇죠? 경외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체험으로 경외심을 갖게 된다고 오해하신 분들도 많아요. 뭔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보면 와 하나님 진짜 크구나. 엄청 커. 뭐 이렇게. 그래서 경외심을 갖나? 하나님 엄청 크게 나타나면 그때 경외심을 가질 것 같아요? 엄청 밝아 막 빛. 막 날개 있어 경외심.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비체험으로 경외심을 가지려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벳 집을 떠나는 그 말씀 들 때 경외심을 가졌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적을 한두 번 체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땐 경외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경외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경외심을 갖게 됐어요? 맨 처음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경외심의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경험들이 그를 경외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경외를 회복시키시려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상황이 주는 어떤 생각들이나 그 원함이 주는 계획들이 막 이렇게 차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는 어떠한 은혜 중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기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걸 상기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 때 혹은 어렵고 힘든 건 아니랄지라도 더 내가 무지하고 연약했을 때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악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꺾으셨던 지점들을 내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압도되지 않을 여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상황에 압도되었다면 애초에 내가 이렇게도 못했을 거예요. 이러기까지도 안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황에 그냥 떠밀려갔으면 벌써 다른 데 가 있어야 더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도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지점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개입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럼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돌아보면 아 그때 내가 그걸 듣지 않았다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었는데 그 내가 그걸 듣고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여기서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가질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황이 주는 생각을 없앨 수 없어요. 내가 원함이 주는 계획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두 개를 없애봐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들을 조금 더 밀어내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그럼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인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는 그 궁금증과 호기심과 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개입하실 수 있는 경외의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기억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금은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이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미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만 원래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팩트라는 거,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은혜를 기억하는 걸 통해서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내가 이 현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조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조명이 나를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결단으로 인도하고 그 결단이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해관계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내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던 그 상황을 갖고 이런 결론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기한테 이제까지 2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뭘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공간. 그 공간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정답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건 팩트다. 그러니까 설령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건 과정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다가 살리시는 것, 하나님 이삭을 죽이시는 것, 이런 걸 원하실 리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 거냐?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 어떤 예배? 이삭을 바치는 예배를 요구하세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자기 생명보다 귀했을 거예요. 어떤 아이예요, 이 아이가? 괜찮아요. 정말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삭도 아름답게 살고 아브라함도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의 세상도 아브라함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치게 이삭에게 몰입한다면, 이삭의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된다면, 원래 수단으로 주신 건데 그게 목적인 것처럼 된다면, 그러면 이삭에게도 해로운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해로운 것이고 하나님께도 해로우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20장에서 뭘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신 그 고백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난 당신을 깔아는 존재이며 이삭과 더불어 가겠습니다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가운데 해석의 공간이 생기면, 내 가운데 경외의 공간이 생기면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난 행동대장이야 그냥. 주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는 거지. 누굴 죽이라고 하는지 난 몰라. 무슨 살인청부합처럼 가서 죽이라면 죽이는 거지. 내 아들이라도 난 죽여.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그 은혜를 향한 그 경을 향한 공간 속에 하나님의 조명하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널 죽이라고 한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 불쌍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고 이 장면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삭과 함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가 이 경외를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모든 계획이 그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론부로 갑시다. 내가 어디서 하려다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놨어요. 중간에 하려고 했던 건데 까먹었어요. 오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라비아의 대군이 물려왔어요. 유다가 거기서 싸워야 합니다. 아하스는 완전히 겁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불탄 부지깽이 같은 존재야. 절대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근데 아하스는 그 얘기가 안 들립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전쟁이 안 나겠어야지. 적군이 저렇게 안 많게 하던가. 왜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나. 아하스는 굳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아하스에게 얘기했어요. 결론 첫 번째. 굳게 믿어야 굳게 살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린 칼끝했습니다. 칼끝에 서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죽이라잖아. 이해가 되길 하나, 하고 싶길 하나, 할 수 있길 하나. 우리는 칼 끝에 서요. 우리가 칼 끝에 서서 하나님을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미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나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교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나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외하기보다 그 상황에 준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잖아 라는 나만에 대한 그러면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나만의 하갈 로 상황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칼 끝에 서 있을 것 같을 때라도, 때때로 내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물을 수 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은혜의 공간을 주님께 줄 수 있을 때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아,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난 이 수준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경외의 사람이어야, 여러분 경외의 사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젊고 아직 수준이 영적으로 높지 않은 목사에게 경외에 대한 이론을 들으신 거예요. 만약 이 창세기의 순서에 여기 있지 않았다면 전 이 본문에 설교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러할지인데 니들 중에 누가 감히 괜찮아요. 여러분들 무슨 경외야, 부르심이나 받아요.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경외야, 아브라함도 20년을 해서 경외까지 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르심 받고 그 다음에 믿음 갖고 창조의 고백,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경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수준,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경외라고 하는 건 정말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요, 전 믿음에서 창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내가 믿고요. 그래서 삶의 기준들을 갱신해 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는 세속적인 기준들이 여전히 섞여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난 2.5에서 2.8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들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딘지, 부르시면 있는데 믿음은 없으신지. 그래서 1.2, 1.5, 2.8 이렇게 있으신 분이 있고, 이제 겨우 믿음 조금 생기신 분도 있고, 부르셨는데 왜 불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다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시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경외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수준에 괜히 아셔서 여러분들 압도하지 마세요. 무거워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경외의 신앙은 없어요. 경외의 인격은 없는데요, 경외의 장면이 있습니다. 전 경외했던 장면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어느 장면에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지만 이 환경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계획으로 내가 원하는 걸로 내가 계획하는 것을 좀 더 미뤄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동감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들이 저를 살렸어요. 그 장면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요. 그래서 경외의 장면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경외의 장면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맨 앞으로 갑시다. 여러분 신앙의 지향이 그래도 경외에 꽂혀있는 사람이, 내가 경외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경외의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진적으로 경외의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지향이 경외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액자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원함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외의 지향을 가져서 그 경외의 지향이 지금 나에게 그래도 중심이 될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껴서 내 마음에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지향을 가질 때 때로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경외의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그런 장면을 만들어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도 20년 만에 들은 얘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당장.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환경이 주는 생각이 압도되 계시고 여러분들 원한이 생기는 계획이 압도되 계신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라고 물어보는, 시키시면 하겠습니다로 얘기하는,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그 경외의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칼끝에서 서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라는 푸른 초장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여러분들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위하심 속에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외하심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계획 없이 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환경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거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게 가득 차서 하나님께 물어볼 공간을 없앨 때를 조금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양쪽 옆으로 조금 미루시고 그 한쪽 한 가운데 자그맣게라도 경외의 공간을 만듭시다.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게, 지금 현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의미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내 상황에 의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의 공간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5분 정도,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내 원함과 내 계획에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께 물을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으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것이 그 길이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나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주의 말씀과 은혜에서 멀었사오니 주여, 내가 말씀과 내 안에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갖고 떠나가겠지만, 이 기도를 갖고 예배는 끝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좀 기대하시면서 우리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생각으로 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내 원함으로 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이를 죽이라고 하면 아버지 그거 그 끝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 흉내를 내면서 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러합니다.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온 것이 맞는데, 내가 지금 혼란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온 것이 맞는데 지금 어지럽고 혼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서도 여전히 내가 걸음이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내 마음이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냥 여전히 주님을 바라며 걸어가는 사람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은혜를 가신 주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설교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설교가 은혜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의 내용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다른 세상으로 압도됐던 것들에서 걸어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내 분별을 깨 주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가운데 회복하셔서, 아버지 은혜를 가운데 거져서,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세물로 다시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외를 알기에는 내가 너무 미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내 환경이 주는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원함이 주는 내 계획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간을 조금 저희가 만들겠사오니, 지금 내가 연약하여 내 온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작은 공간을 내가 주님 앞에 마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지금의 현재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선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제가 믿고 고백하오니, 이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의 몸을 주님께 기쁘게 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 이들 가운데 응답하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까지, 그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때까지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세상에 쓸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잡고 바다 위를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